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한 지 18주년이 되는 교회 설립 1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해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송영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난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개혁 신앙 전통에 굳게 서나가는 이 현상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최덕수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견실하게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와서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잘 전하고 잘 듣고 깨달으며 확신하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설교 제목은 고난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이 세 가지 다 기억하면 좋고 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해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상당히 허무하고 비참한 세상이다.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참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다. 좀 비관적인 면과 낙관적인 면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인생을 허무하게 보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3절 25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의 영생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생에 대한 그런 비관적인 이 관점을 말하면서 동시에 또 영광의 소망을 함께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12절. 또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두려운 종말과 영광의 소망을 이렇게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를 다 들 수가 없어요. 상당히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인생에 대한 모든 것 지나간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도 영원히 거하고 그가 그렇게 세상에서 산 모든 그런 그 행위들도 영원히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22장까지 읽어보면 바벨론으로 비유된 세상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종말, 이 종말을 말합니다. 참 무시무시해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거. 그러면서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실현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파멸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뭐 현재 그 고난은 사람들마다 종류도 다르고 또 그 강도, 정도도 다 다르지만은 고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고난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도 순종하는 삶에 따르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그 따르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비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 안 하고 이렇게 날뛰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때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매를 맞아도 고통이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또 여러 가지 인생들의 어리석고 부족함으로 인한 것, 또 사탄의 강교한 맹렬한 역사로 말미암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힘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첫째 기억할 거, 영광의 소망. 19절서 22절에는 보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완성, 그 몸의 부활과 영화롭게 될 이 소망을 동시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영광의 소망이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복스러운지. 크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소망을 우리도 고대하고 있고 다른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은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기대 안 하겠죠. 고대 안 하겠죠. 이거는 비이성적인 그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해야 하는 그런 지금 처지에 있는 이런 피조물들도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영화롭게 될 때에 또 회복될 만물의 만유의 회복, 만물의 회복에 들어갈 그런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고대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탄식과 고통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웨스트민 서열이 문답 제19문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모든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 이게 제일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과 그로 인해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비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고 비참 가운데 하나가 땅 위에 온갖 고생 경험하면서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사망을 합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조만간 이 죽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요. 두려운 것이요.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 거기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 자체는 고난이요. 마지막 우리 승화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이에요. 고난이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몸에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이 이제 부활하기 이전에도 우리 영혼은 주님 계신 곳으로 가서 그 육체 안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완성은 아니고 잠정적인 것이고 이제 부활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언제나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7문에 보면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몸의 부활신앙을 가질 때 죽음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잊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자, 간단하게 말을 줄여가지고 영광의 소망.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예, 이거는 복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고난으로 영영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영광의 고난 너머에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영광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성령님의 내주와 간구하심.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이렇게 알아야 하고 또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종류가 참 많아요. 로마서 8장에만 해도 뭐 그 종류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다 우리가 살펴볼 시간도 없고 어떻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몇 가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 잘 알아야 되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3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가르쳐줍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누구라고요? 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3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되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를 입도록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제 그 일에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든 몇 가지는 이래 좀 상식적이기는 하지만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오. 영생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종말에 얻게 될 우리 몸의 이 구속, 이 몸의 구속이란 말은 우리 그 부활과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오.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26절, 27절에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여러 면에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죠? 연약합니까? 연약하지 않아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고 연약하고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를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죄를 대적하고 의를 행하는 면에 있어 연약해요? 연약 안 해요? 연약하죠. 많이 연약해요. 많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를 벗지 않고 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이거 참 어렵죠. 힘듭니다. 이것 하기가 참 역부족입니다. 그 이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참 연약합니다. 기도 방법, 기도 내용 이거 어느 정도 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지속한다는 거 이거 참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다는 사람은 기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기도하려고 그 노력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보면요. 기도처럼 힘든 일이 없다. 참 어렵다. 자기 사역을 위해서 뭐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그게야 불신자도 하지 불신자도 예? 그렇죠. 불신자들 기도해야 기도 안 해요. 기도하죠. 냉수 떠놓고 손 비비면서 목욕 재개하고 정성 모아가지고 기도 그런 기도는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가진 인간은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지식에 있어서도 연약하고 실행에 있어서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 생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평생 기도했지만은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 생활에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에 있어 연약한 우리를 도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성경 읽을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에 있어서 너는 한없이 연약하지만은 성령의 도우시는 이 도움을 받아서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해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 중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 면에서 연약하지만은 연약함이 많지만은 특별히 기도 생활에 연약함이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또 기도를 지속하는 일을 너무 잘 못하지만은 우리 위에서 중보하시는 하늘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간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항상 상달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예, 성령님의 내주와 간구하심. 따라 합시다. 성령님의 내주와 간구하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그 혼자 있으면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가만히 혼자 못 있는 사람들 참 많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울려서도 잘 지내야 되고 또 때때로는 혼자 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혼자 있어야 될 필요를 성경에서 말하네요. 말하죠. 예, 말하고 있어요. 그 혼자 있어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힘이요.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세상은 이것을 몰라요. 왜?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이 내주한단 말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일체 한 분, 한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성부와 성자 함께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난 중에서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건 다 알죠? 다 외우죠? 이 구절은 뭐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저도 참 좋아해요. 이 구절이 주는 위로 때문에 참 어떤 어려움도 잘 이렇게 견뎌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강장제, 강심제라고 그랬을까? 강심제, a divine 고절. 하나님의 다 죽어가는 사람도 강심제 한 대 맞으면 어디 살아나요? 살아나요? 살아나죠. 그처럼 고난 가운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쩔 줄을 알지 못할 때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떠올리면서 이걸 믿으면 묵상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역경과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만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이 섭리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목적하신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는 그 정도는 좀 다 다르겠지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 깊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그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한번 가 찾아봐요. 있는지 없는지. 그 저주 하나 안 하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죠. 멸망. 그 저주 하나 안 하나 멸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있으면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예, 간단한 기도라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잘 분별해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본적으로 이런 고백과 감사와 간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그것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선을 이루어주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피조물들이에요. 그게 무슨 주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시고 사용하시는 이 모든 것, 이걸 사용하셔서 그가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일찍부터 언약 대상으로 사랑을 쏟아부으신 자들,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그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도 들어있고 안 좋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다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28문에 있습니다. 8문의 끝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우리에게 닥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아버지의 그 부성적인 손길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데, 선이 이루어지도록, 이 선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 구원을 위해 정한 자들, 영생을 위해 선택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생할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셨고 모든 것 그의 작정과 섭리로서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구원을 위해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를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구원인데 여기서 모든 것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곧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의 구원 성취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자기 구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협력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선, 치고선, 치고선. 이 라틴어로 수문 보눔 그럽니다. 수문 보눔, 최고선. 그래서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문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이건 다 외워야 돼요. 현상교회 교인이면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이건 못 외우면 그 개혁교회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 적어도 이거는 다 외워야 돼요. 1문은. 또 26문에도 보면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에 대한 그 고백인데 거기도 보면 거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1문에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건 같은 말이에요. 선이 이루어지는 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예? 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는 모든 것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단 말입니까? 예,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인들 자타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고난 가운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손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박해든지 안 좋은 어떤 것 뭐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원치 않는 것, 좋지 않는 것, 고통스러운 것, 그 어떤 것, 그 다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닥칠 때, 아, 이것은 뭐다 하기 위해서 나에게 닥쳐왔다? 합력하여 이런 게, 이런 고난이, 이런 손실이, 이런 아픔이,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잘 사용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영광의 소망, 두 번째로는 성령의 내주와 간구하심, 세 번째로는 예,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위하여 우리를 영원에서 선택하시고 구원의 성취를 위한 모든 과정을 위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구원이 되도록 섭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